예,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섯 가지 제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제사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 7장에서는 제사장이 이 다섯 가지 제사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장 입장에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속죄제, 속건제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직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달랐다라고 그랬죠. 속건제는 성물에 대하여서 혹은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끼치고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만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되는 배상제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나 속건제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다라는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사실은 이 그 26절, 6장 26절, 7장 6절과 이렇게 7절 보면 이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가져온 이 재물은 모두 이렇게 태워야 했지만 일반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고 가죽은 또 제사장이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본인이 드린 것은 다 태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자기가 드린 것은 네, 자기가 가지지 않냐고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대신 제사장은 그 재물을 이렇게 다 태워서 드리지만 일반 백성들이 드린 재물은 또 제사장에게 가죽이나 또 고기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레위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따로 생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남은 것은 또 가죽이나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레위지파는 따로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일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이 일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 때는 그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레위지파가 사실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이 바빴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 레위지파에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사사기 17장에 보면 레인의 한 청년이 미가라는 집에 사실은 먹을 것 구하러 왔다가 거기에서 미가가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마태가 사실은 레이였습니다. 이 마태 레이는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들이 이 할 일이 없어져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이제 여기저기 떠돌며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지 못했을 때 결국 위협받는 것이 레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레인들에게 이와 같이 따로 기업은 없지만 이제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재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30절 6장 30절 봐보세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재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불사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이 속죄제 희생고기는 제사장이라도 먹지 못하고 불사르게 했습니다. 사실 이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이 드린 것 혹은 온 회중이 드린 그 속죄 제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나 온 회중의 대표자로서 속죄의 당사자인 자기가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먹지 않냐고, 내가 드려놓고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도록, 그래서 사실은 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 속죄 제물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속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자체도 죄인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 오늘 목사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다만 직분을 따라서 섬길 뿐이죠. 내게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약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또 살펴줘야 될 그런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사실 속죄제 속건제가 그거 아닙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또한 우리 삶의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 안 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기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관계가 어려우면 이 교회 올 맛이 나겠습니까? 또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뭔가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 그런 관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덮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관계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할 때는 그 피를 반드시 뿌리도록 했습니다. 이 피가 뭐겠습니까? 희생제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희생제물은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그 유독 그 거룩함을 강조를 합니다. 정한 장소에서 잡고 거룩한 곳에서 남은 것을 먹으며 또 제단이나 특별한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피, 이 피가 만약 옷이나 그릇에 묻으면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거나 정결하게 씻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릇에 묻으면 그릇을 깨뜨리라 그랬어요. 유기 그릇에 묻으면, 유기 그릇은 녹그릇 같은 그런 그릇에 묻으면 깨뜨릴 수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씻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이 피는 사실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죄를 정가시켜서 잡은 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피는 사실은 내 죄를 가지고 있는 더러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묻은 것은 깨끗하게 씻든지 그릇은 아예 깨뜨리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그릇은 지금이야 뭐 그릇이 흔하지만 그 당시 그릇이 흔하겠습니까? 아주 귀한데도 깨뜨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귀한 그릇을 깨뜨려서 그것이 얼마나 파격적인가, 얼마나 그 내 죄가 큰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죠.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많아서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피는 저주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저주받아서 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피는 내 죄를 짊어진 저주의 피예요. 그런데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받으실 때 그 피가 나를 덮는 은혜의 피가 되고 복된 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한합니다. 그 당시 자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아주 지극한 형틀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험한 그런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 받은 사람이 받는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십자가는 저주라는 상징이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병원의 이 그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약국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적십자 생명에 관련된 상징이 다 십자가입니다. 하다못해 공사장의 안전모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던 거죠. 그 전에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거죠. 이와 같이 거룩한 곳에서 빨거나 정결하기 싫으며 토기는 깨뜨려라.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속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성전 삼으시고 죄를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죄입니까? 그런데 그 죄를 깨끗케 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피가 그리고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이 깨끗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뽑는 대선일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이 선거하는 과정 가운데 많이 갈라지고 찢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되어도 사실은 통합하기가 쉽지 않은 이 나라 이민족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이 땅에 우리 속죄제와 속건제 그 보혈의 피로 주님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찢겨지고 갈라진 상한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해주시고 누가 되었든지 이제 그 대통령 중심으로 그 보좌진들 중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경영하는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누가 되었든지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경영 그리고 그 사람을 돕는 보좌진들에게 요셉과 다니엘 같은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속죄조와 속건제의 그 보혈의 은혜가 이 땅을 덮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